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려를 표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교황은 어제 이집트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국제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1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고 짚으면서 이제는 상황이 지나치게 고조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교황은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곳곳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한다면서 과거에도 그렇게 요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3국이 중재자로 나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세계에는 수많은 중재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노르웨이라면서 노르웨이는 도와줄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990년대 노르웨이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대화를 도와서 오슬로 협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서안 지역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황은 또한 갈등 해결 과정에 유엔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엔의 영향력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분쟁 해결에서 지도력을 찾아야 한다고 교황은 강조했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 관련 법제, 이른바 안보법 시행 1년을 맞은 일본 정부가 내일 처음으로 미국 군함 보호훈련을 시행합니다. 지지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오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지시에 따라서 내일 해상자위대 19,500톤급 호위함 이즈모가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출항해서 미 해군 보급선을 호위하면서 보소반도에서 시코쿠 앞바다까지 항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급함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경계하고 있는 미 태평양 함대 함선에 물자를 보급하고 미 핵추진의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첫 평시 미군 함선 방호 훈련으로 안보법에 따라 무력 사용 범위가 확대된 자위대의 권리를 처음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평시 상황에서 자위대는 외부의 공격을 받은 자국 함선과 항공기 등의 보호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영국을 상대로 600억 유로, 약 65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의 지불을 비롯한 강경한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탈퇴가 예정된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를 제외한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서 영국과 다른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약정한 분담금을 지급하는 한편 북아일랜드 경계 문제 해결 등 3가지 항목의 브렉시트 협상 지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중요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영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지침이 충족되지 않으면 4억 4천만 명 규모의 유럽 소비시장에 현재와 같이 접근하기를 원하는 영국의 바람을 이뤄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럽연합은 첫 번째 지침에서 영국의 320만 명, 다른 회원국들의 120만 명이 건너가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해결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이주민들의 체류 신분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필요해집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해주에서도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 24도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명명된 새로운 대북 정책을 확정하고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맥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백성은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정보 수장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그 뒤에 합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 성명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성명을 보면요. 우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데 과거의 노력이 실패했다라는 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책을 아마 좀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짧은 성명에는 북한 핵무기가 긴급한 그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것 따라서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부분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핵심은 압박입니다. 압박 네. 중에서도 경제 제재 또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핵무기 또 탄도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디스멘틀이라는 아주 단호한 용어를 썼습니다. 폐기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 분해, 해체한다
네.
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점으로 돌리겠다라는 얘기가 성명에 담겨 있고요. 그렇게 압박을 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게 하겠다. 이 네. 부분 역시 목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명이 북한에 대한 압박 못지않게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거에 나왔던 얘기들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대북정책이죠. 최대 압박과 개입정책을 확정하고 26일 합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진지하게 비핵화 길로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도 언제든 대화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당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핵 추진 항공모함이죠.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두 번이나 출동시키는 등 일련의 그 대북 압박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혹시 그 대화는 안 하고 압박 또 군사적 대응 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지 않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그 유리한데요. 대화의 문을 만일 걸어 잠그고 대북 강경으로 나갈 경우에 미 의회, 미 조야의 지지를 얻기도 어렵고 또 중국, 한국, 일본의 그 지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한파괴 그 사정을 고려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성명은 또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은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북한이 미국과 한국 등을 공격할 경우에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미국 정부 성명이나 또 관리들 발언을 보면 방어할 준비가 철저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적 대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군사적 옵션이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라는 얘기로도 읽히는데요. 방어라는 게 상당히 소극적 개념으로 들리긴 하지만 가령 그 미 당국자들이 북한 앞서서 선제 타격 조건으로 얘기했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네.
아니면 미군 그 기지 타격 조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다 방어적 행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대응이 옵션으로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명에 물론 협상이 열려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그 성명 자체로만 보면은 무게 중심은 사실 협상보다는 새로운 압박에 찍혀 있고 여기 그 외교적 수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외교적 수단은 북한과 외교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성명에 분명히
네.
동맹국이나 지역 파트너들과 외교를 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 이게 정확한 그 월딩입니다. 따라서 네. 성명의 핵심은 압박 쪽에 찍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과거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발표나 뭐 성명이나 이런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취재를 가까이서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성명 자체에 나오는 그 표현만 보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그 전임 정부와 어떤 측면에서 다른 것인가라는 그 의문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압박을 강조하되 예전에 단순히 그냥 경제적 압박, 외교적 압박의 수사에 그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 수단이라는 것을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압박을 단순히 중국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압박으로 확대를 해서 북한을 더욱 옥죄겠다 이런 뜻이 담긴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까?
네, 이날 행사가 뭐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백악관에 그 상하원 의원 그 여러 명을 초청을 해서 그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고요. 또 합동 성명을 그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두 개 있었는데요. 백악관 고위 관리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것은 그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그 나온 얘기였는데요. 다만 이날 그 백악관에서 그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브리핑에서는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과거 그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8년에 북한과의 그 일종의 그 비핵화하는 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그 북한은 그 비핵화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그 테러 지원국을 해제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북한은 그 약속으로 계속 핵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만 두 번이나 핵실험했고요.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이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북한을 다시 그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요. 또 실제로 미 의회에서 이를 위한 그 법안이 제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첨부를 하자면요. 국무부 기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금 그 의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상당히 강한 그 테러 지원국과 관련해서 강한 입장을 밝혔고 또 국무부가 그런 그 의회 입장을 반영해서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건 맞는데요.
네.
국무부 기류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지금으로서는 그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필요성을 일부러 강하게 뭐 강조를 한다든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재지정 요건에 필요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옵션 중 하나로 갖고 가겠다 이 정도 지금 발언만 보면 이 정도 수위에서 멈추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 국무부로서는 앞으로 이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부 변호사들과 이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게 상당히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마디로 일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네. 이날 미 의회 상하 양원 의원들이 백악관에서 대북정책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참 이례적인 일 아니었습니까? 의원들이 대거 백악관에 가서 이런 회의를 하고 또 설명을 듣고 이런 게. 그런데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예, 상당히 이례적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하 의원들을 다 백악관에 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상당히 위중하게 들리는 그런 모임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군사 공격이든 아니면 뭐 다른 북한의 뭔가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자리였습니다.
네.
틸러슨 국무장관과 또 매티슨 국방장관 또 던포드 합참의장이 의회 전체에 북한의 현재 상황 또 대처 방안 그리고 미국의 접근법들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뭐 그 많은 의원들 반응이 다 소개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북 접근 방식
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또 총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 반면에 그 늘 듣던 그 브리핑 수준 아니냐 이런 반응 또 신문에서도 늘 읽을 수 있던 내용이라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건 없다 이런 부정적 네. 반응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워낙 많은 의원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또 당색도 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백악관에서 물론 또 이것이 의원들이 논의 장소를 백악관으로 옮긴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도 있고는 했는데요. 이런 모임을 하게 된 뭐 특별한 그 이유나 동기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건 트럼프 대통령 혹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워낙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많은 뭐 어떻게 보면 수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선제 타격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사적 옵션이 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고 다른 기타 그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설득시켜야 되는 단계가 하나 남고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함께 압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북한에도 계속 미국이 이만큼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따라서 전 상원 의원들을 백악관에 불러 모아서 미국 행정부가 이렇게 심각한 이 대응 혹은 위기감을 갖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노린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인 이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새로 들어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이렇게 여러 번 선언을 하고요. 또 새로 그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전임 전략적 인내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가 확정한 최대 압박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우방국들과 협력해서 압박과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뤄나가겠다 이런 점인데요. 이것은 사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나 현 그 트럼프 행정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그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그 작지만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만 좀 꼽아보면요. 첫째는 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1순위 외교안보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큰 차이점입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고 그 중요하게 다룬 건 사실이지만 중동 또는 아프가니스탄 그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좀 우선순위가 좀 낮았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아주 직접 그 언명을 하고 아까도 그 상원의원, 미의원 여러 명을 초청을 해서 다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이 문제를 챙기고 굉장히 높은 최우선 외교안보 그 목표로 다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미 이제 뭐 정책이 발표만 된 게 아니라 이미 실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해서 북한에 이미 그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차이점입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중국의 관영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걸고 있는 대북 압박 정책이 이미 중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대 강도의 그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하나의 중대한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서 말보다는 행동, 결과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이것도 그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비롯해 전직 장성들을 대거 백악관 참모로 기용했는데요. 이들은 그 전임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한결 그 군사적 대응, 즉각적인 행동 이런 것에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좀 중시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국무부에 지금 기류를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국무부는 뭐 그 현 대북 정책과 또 전략적인 내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문을 거의 지금 매일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다른 점으로 이제 국무부가 들었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그 페이스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그러니까 일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들이 뭐 세계 주요 회의나 행사에 참여해서 북한 문제를 부각을 시키고 또 압박의 필요성과 또 구체적인 압박 방안들을 각국 당국자들과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이걸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일단 국무부 측 설명은 그렇고요.
네.
또 이전과 다른 긴박감이 있다라는 말씀 제가 앞서서 드렸습니다만
네, 네.
이 말도 추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북한에 대한 압박이 그동안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렇게 그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는데 이것이 전세적인 압박으로 확대가 돼서 전방위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역시 전략적 인내와 다르다라는 점을 이 국무부의 설명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첫 순서로 미국의 대북 정책 확정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얘기를 해보죠. 미 국무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자, 이 국무장관이 직접 이렇게 대화 가능성 언급한 거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예, 그렇죠. 직접 대화, 양자 대화를 하겠다라고 한 건 사실입니다. 처음이 맞습니다. 물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중에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앉아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국무장관이 직접 이 양자 대화를 언급한 것을 말씀하신 대로 처음입니다. 이 전임 그 오바마 행정부 특히 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그때 이제 동결이라는 말을 썼는데 핵실험을 중단하고 또 이제 핵물질 생산을 중단을 하고 또 미사일 시험 발사도 유예하고 이런 그 동결이 대화의 조건이다라는 그 제시를 했습니다만 틸러슨 장관의 이날 발언을 보면 이런 방식은 따르지 않겠다. 양자 대화를 하되 이런 방식은 따르지 않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네.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북한과 미국이 직접 나설 의도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으로 한 내용은 분명히 그렇고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조건의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동결이 아니라 지금 현재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체제 보장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는데 북한의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붕괴나 또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는 그런 방향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가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과 분명히 중대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뭐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하고 상반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또 그러면서도 직접 대화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건지 최원기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27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분명히 중대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역대 대통령이 괴롭혀온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라지만 그렇게 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옵션을 유지한 채 여러 새로운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굳이 좀 해석을 가한되면요.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지 그 100일째 되는 날을 기념을 해서 가진 일종의 인터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북한 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1순위 최우선 그 해결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잘 알다시피 그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워낙 뭐 입장이 완강하고 또 오바마 행정부도 지난 8년간 이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그 문제의 그 심각성,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 이 점으로 아마 미국민 또 의회 이런 쪽에다 그 설명을 하고 내가 이것을 다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해결이 어려운 문제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같은 군사적으로 갈등을 빚을 그런 소지도 있다. 이런 일종의 그 기대도 좀 낮춰놓고 문제 현황도 설명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서 비용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한국에서 대선 전국과 또 맞물려 가지고 대단히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뭐냐? 또 미국의 정말 그 의도하는 것이 뭐고 한국은 또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으로 지금 논란이 많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비용 문제 즉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하고 한국의 박근혜 그 행정부가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1차 장비가 왔고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그 추가 핵심 장비가 도착을 해서 경상북도 그 성주에 이 같은 이제 사드가 거의 지금 배치가 완료됐다 이렇게 봐도 그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그 인터뷰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 27일 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배치와 관련해서 비용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을 약 10억 달러로 추산하며 한국이 이 비용을 지불하길 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일종의 소신, 입장 이런 것을 반영한 발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그 나토 회원국 유럽의 그 집단 방위 체계죠. 그 나토 회원국들이 제대로 그 분담금을 안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임승차해서는 안 되고 방위비를 충분히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한국에 대해서도 그 사드와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입장이 있더라도 이것은 전임 그 오바마 행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결정을 한 거고요. 당시에 맺은 약정이 있습니다. 이것의 부지라든가 이 관련된 시설은 한국이 제공하 하지만 미국이 이것은 무상으로 배치한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국의 이 국방 당국에서는 그 비용은 이제 미국이 부담하기로 본래 그 약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옳은 것으로 본다. 이제 그런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이 문제는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한국 정부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드 문제 반응이 아니고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말을 좀 직접 들어볼까요?
미 정부 합동 성명은 북핵 문제가 미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미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네, 조준혁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대북 압박과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이런 그 여부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의 움직임을 직접 소개를 해서 주목이 됐는데요.
네.
북한이 추가 핵심을 하면 중국이 독자 제재를 가할 것이다. 중국이 이런 경고를 했다라는 게 틸러슨 장관의 최근 설명이었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아주 뭐 집요할 정도로 촉구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두 나라 정상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얼마 전에 광범위하지만 또 모호한 대북협력 약속은 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옵션을 미국이 계속 강조를 하면서 한반도 전쟁에 뛰어드는 상황 뭐 어떻게든 중국으로서는 막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만 북한에 석탄을 실은 배를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든지 일부 이런 그 가시적인 대북 압박이 지금 보이곤 있습니다만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로 봐야 되는 것인지 혹은 장기적인 대북 정책의 전환으로 과연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아직 뭐 알기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 대북 압박과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이 부분은 뭐 조만간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특히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에 나설 경우에 그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 가령 원유 공급 뭐 완전 중단이라든지 혹은 그 중단에서 그치지 않고 이 부분을 뭐 바깥으로 아예 공식화한다든지 이런 중대한 단계를 밟을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초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이나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기해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북한이 뭐 단 한 번도 명시적으로 태양절 또는 뭐 창건일을 기해서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짜 그런 계획이 있었느냐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다만 미국과 한국 등 또 위성사진 정보기에서는 북한이 그 태양절 4월 15일 또 인민군 그 창건 85주년인 4월 25일을 기해서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역시 북한은 어쨌든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같은 그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과 중국이 역시 최대한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례가 없는 대북 압박과 경고를 가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을 안 했다 이런 그 해석이 많고요. 실제로 보면은 미국은 구두로 그 대북 경고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부산에 들어와서 훈련을 했던 칼빈슨 항공모함을 벌써 두 번이나 한반도 해역으로 진입시켜서 이 같은 보이지 않는 어떤 가시적인 그 경고를 북한에 했고요. 또 중국도 관영언론 황구시보 등을 통해서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저희가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마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대북 압박을 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압박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평양 시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 AP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 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의 그런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이것이 중국이 진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한 데 따른 어떤 가격 변동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뭐 말씀하신 대로 평양 주유소들이 문을 닫았고 또 문을 연 곳은 이 차량 행렬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 모습이 이 부분은 또 중국 그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유소 간판에 특히 석유 공급을 그 외교관이나 국제공관, 국제기구 차량으로 제한을 한다라는 그 문구도 적혀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석유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바로 중국이 북한의 석유 공급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 당국이 그 여부를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네, 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게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이 가격 상승은 당연히 있었지만 주유소 영업은 계속 됐었다라는 증언들이 있었고
네.
따라서 중국의 조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송유관이 한 3개월 정도 막히면 북한 경제가 마비된다 이런 게 그 정설로 그동안 그 제의가 되어 왔었는데 틸러슨 장관이 말한 그 중국의 독자 제재라는 것이 바로 이 원유 공급의 중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무튼 그 여부는 앞으로 이제 북한 주유소 상황이라든지 또 원유 가격 네. 추이 또 네. 자동차 운행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심각해지면 항공 운항에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움직임들 이런 실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궁금한 그 상황인데요.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는 뭐 핵과 그 미사일 시험을 그 안 했습니다만은 만일 추가로 6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을 해서 대결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도 아마 굉장히 강력한 그 압박을 가해서 아마 그 상당히 그 갈등 국면이 고조될 이런 공산이 많고요. 반대로 미국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조야에서 강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같은 그 대화의 신호를 잡아서 대화로 나올 경우에 다시 한번 대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해냐에 따라서 한반도가 강경으로 갈지 평화 쪽으로 갈지 갈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반도를 담당하고 있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26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발언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I'll just say, sir, that we have a lot of preemptive options, but I couldn't begin to.
네, 해리스 사령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방안도 많이 있다. 미국은 선제 공격에서 북한의 군사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 중에 선제 공격을 언급한 이 부분.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도 영변 핵시설 등의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 또 도발하면 그때 공격한다는 것인지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저희가 그 일반 그 한국이나 미국 언론을 보면은 그냥 선제 공격, 선제 타격을 이제 구분 않고 그 얘기라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전문가에 따르면 그 선제 타격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위적 차원의 선제 공격, 영어로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방적 공격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걸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2시간 뒤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런 정보가 그 확실치 될 경우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그 선제 공격이 가능한 건데요. 이것은 한미 동맹 방위 조약에도 근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엔도 이 같은 자위적 차원의 선제 공격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있어 왔던 그런 거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예방적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급박하게 한 건 아니지만 북한이 뭔가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좌시할 수가 없어서 영변 핵시설을 공격을 해버리자. 이런 뭐 이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같은 그 두 번째 후자의 그 선제 공격을 가할 경우에는 국제적 특히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지지를 받기 어렵고 이것이 그 국제적으로 상당히 큰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 해째 열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행사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백성훈 기자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성격은요. 북한 인권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 그 실상을 폭로를 하고요. 또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2004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14년째 계속되고 네. 있는 행사가 맞고요.
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그동안 뭐 미국 워싱턴에서 초창기 계속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에 열렸었고 그리고 2015년부터는 다시 워싱턴 서울 이렇게 오가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특별하게 내세운 주제는 뭐였습니까?
네, 북한의 말 그대로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자유, 인권 뭐 이런 것을 위한 것이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그 계속되는 주제인데요. 특히 올해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대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사 일정이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데요. 이 이틀째 24일인데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다뤘군요.
예, 정치범 수용소를 특히 경험했던 탈북자들이 직접 경험을 그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글쎄 북한의 소위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 수용소의 말단 관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경비병 네. 출신 탈북자가 나와서 이제 그들의 시각으로 본 그 현지의 상황을 증언을 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어린이들도 하루 3시간만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단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증언 또 탈출했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또 수감자들이 그 모습을 강제로 보게 만드는 상황 이런 인권 유린 현장이 고발이 됐고요.
네.
그나마 고무적인 건 탈북자들의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수용소 실태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게 됐고
아.
또 특히 위성이 북한의 핵실험장이나 아니면 미사일 발사장만 비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 그 북한 수용소 실태에 대해서도
네.
과학적인 기법 위성을 통해서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들 이런 부분들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과거보다 훨씬 많은 그 자세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역시 또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도 뭐 개인이나 혹은 민간단체들 힘으로는 이 북한 정치범을 구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또 일본 또 다른 기타 여러 나라들이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 고민해야 하는 그런 제언들이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를 이제 관리소라고 부른다는데요. 자, 이 관리소가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여기에 참 엄청나게 많은 수가 수감이 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수감돼 있다고 보는 것이 이 그래도 좀 합리적인 숫자일까요?
네, 탈북자들에 의해서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가 이제 하나둘씩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그 숫자를 좀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15개 이상이었고 그 수용 인원도 한 15만에서 거의 뭐 20만에 가깝다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 네. 아, 최근에 한국의 그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그 탈북자들을 그 집중적으로 그 이거에 대해서 그 알아본 결론은 15개 이상 존재하던 관리소들이 좀 통폐합이 돼서 좀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수용 인원도 아, 10만 명가량으로 좀 줄은 거 아닌가 이런 추계가 있습니다.
네. 25일에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도 열렸다죠.
예. 저희 BOA에서도 저녁 늦게까지 현장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갔다가 현지 당국에 붙잡혀서 이제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된 사람들 이름 또 나이가 하나하나 소개가 되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뭐 상당히 아프고 따끔한 그런 행사 였을 겁니다.
네네.
이렇게 강제 북송 피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고 또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자리가 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탈북자 북송이 또 국제법 위반이라는 중요한 사실이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부각이 됐고요.
네.
결국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를 함으로써 반인도 범죄 공범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자꾸 중국 당국에 전달하려는 것이 이런 행사의 취지입니다.
네.
물론 중국이 이런 행사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각국의 중국 대사관에서 이런 행사를 반복적으로 열어서 언젠가는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많은 인권 운동가들과 또 탈북자들의 계획이자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확정하고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과 한국 경상북도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됐다는 내용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렸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백성원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여기는 탈북민을 돕고 있는 우리원의 사무실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원의 대표로 있는 박대현입니다.
올해 나이 27살의 박대현 씨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나누는 공간인 우리원의 운영자입니다.
우리원은 우리 한국말 순수한 우리라는 글에서 원은 용어의 원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기도 없고 어둠의 삶 속에서 좀 더 환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북이 우리가 되고 우리 정체가 우리가 되어서 전기처럼 환하게 켜졌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원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었고요.
손안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집 정보, 헬스케어 정보, 모든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쉽게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곳으로 모아서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 생활이 서툴러서 생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물어보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멘토와 멘티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리원 웹사이트에서 탈북민들이 이제 가입만 하시면 누구든지 각 10개 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온 탈북자들에게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던 박대한 씨가 주위 사람들과 머리를 함께 맞대었습니다.
탈북민 5명 중에 한 명은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었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은 탈북자들의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는 청년 박대현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이렇게 크게 피해가 없었던 거장이어서 되게 안전하고 스무스한 그런 거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북한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 없이 살았던 어린 시절 고향 북한에서는 북한 밖 다른 나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북한이 대단하고 북한이 너무 좋은 나라고 북한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저는 17살 가까운 나이 때까지 알고 또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일로 고생이 많았던 어머니가 태연 씨와 여동생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함께 강을 건너기 전에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오게 됐던 계기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라는 나라처럼 다른 나라가 또 있구나라는 그런 배움을 16살 때부터 배우게 됐던 거예요.
한국 남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한국 땅을 직접 밟고 나서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들었던 중국도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한국 가면 더 대단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했었죠. 기대를 하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역시나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도 너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첫째로 뭐 언어가 다르고 원래 다른 나라라고 하면 정말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60년 전에는 한민족, 지금도 한민족이지만 하나의 나라였던 조선이라는 나라였던 나라였고 어쨌든 같은 고향 친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제가 살아왔던 북한보다는 너무 대단하게 발전이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보았던 것보다는. 그래서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고요.
잠시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닌 적은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태연 씨는 영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케이스는 그냥 저희는 난민으로 갔었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어렸을 때 오고 또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또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모를 나이였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던 17살, 18살 되는 청년들은 모든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사회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배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서 바로 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어머님께서 영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저와 그때 당시 9살 됐던 어린 동생을 데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었죠.
한국에 오셨다가
그렇습니다.
영국으로.
네네.
그게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원래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게 됐던 거예요.
17살 소년과 9살의 어린 동생이 조선말은 전혀 통하지 않은 영국의 어느 가난한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10살도 안 된 동생을 데려가다 보니까 어느 하루 눈 뜨고 일어나니까 제가 아빠가 돼야 되고 엄마가 돼야 되는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둘이서만 가졌으니까요. 또 동생은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해서 울죠. 저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절망감부터 시작해서. 또 용어라도 좀 잘 알면 나가서 친구들이랑 사귀어가지고 어떻게 좀 재미나게 놀 수도 있는데 거의 1년 반 정도는 뭐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그냥 혼자서 왕따라고 하죠, 그거를. 그런 수준이었죠. 또 동생한테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또 강한 표현을 해야 되고 나는 힘들어서 힘든 표현을 안 하고 거기다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영어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신문 배달밖에 없는 거예요. 신문 배달도 1년 동안 해서 또 동생 유행하고 있는 학교에 옷도 사줘야 되고 신발도 사줘야 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되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책임감을 강하게 이제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빠이자 가장이었던 태현 씨는 그곳에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눈물 많았던 여동생을 키우고 달래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한국인을 보지를 못했어요. 첫째로 저는 이제 난민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못 사는 동네에서 지내게 되고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영국을 갔는데 영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주변에 좋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이야기도 듣고 좀 대화를 하면서 좀 한국에 대한 또 이런 정체성도 좀 배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나의 정체성이 뭔가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태현 씨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대화도 통하고 이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 그 작은 관점에서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북한에서 태어난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떠날 수 없는 진실이 있는데 나의 정체성은 북한인 건지 아니면 한국인 건지 아니면 영국인 건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너무 혼란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저랑 동시에 영국을 같이 갔던 동생이 그때 당시 9살, 10살 때 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한국말을 쓰는 것보다는 영어를 쓰기를 편해야 하고 정말 진실한 아니면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오빠 무슨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쭉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동생이 조금 더 오래 지내게 되면 북한이라는 자기 고향에서 태어났다는 정체성도 없어질 것 같고 저 본인 자체도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또 동생이 이제 앞으로는 북한도 좀 알아야 되고 한국도 좀 알아야 되는 이 10대를 그냥 영국에서 보낸다라고 하면 아예 정체성이라는 확립이 영국이라는 그런 영국 나라에서 태어난처럼 그런 학생처럼 되어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나오게 됐던 것이죠.
17살에 북한을 떠나온 태현 씨가 한국을 거쳐 영국으로 갔다가 22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머물지 못하고 중국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10월 달에 나와서 2013년 10월에 나와서 한 2개월을 한국에서 이제 쉬다가 14년 다음 이듬해인 14년 1월부터 또 중국에 들어가서 카페숍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영어는 어느 정도 조금은 할 수 있지만 또 중국어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공부도 하면서 사업도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저희 정체성 혼란도 그때 더 심각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해외에서만 돌았지 한국에서는 솔직히 뭐 어떻게 경험을 해봤던 경험도 없고 특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생각도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한국을 좀 더 알자라는 마음에서 이제 중국의 모든 일을 이제 또 이렇게 스톱하게 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원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분들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온 대현 씨는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검정고시 시험을 쳤습니다. 한국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대학은 졸업해야 할 것 같았고 검정고시 합격은 정규 교육 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항상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한국에서 대학교를 좀 졸업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던 가정에서 고향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또 제가 가지게 됐던 것이죠. 계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을 이렇게 잘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렇게 살기가 경쟁률이 너무 심하고 치열해서 살기 어려운데 고향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조금 더 어렵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이죠.
영국에 있을 때 고민에 고민을 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왜 남북한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현 씨는 그 이유를 같은 말을 쓰는 한국에서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고향 북한 사람들의 녹록하지 않은 삶 속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은 저도 이제 느끼는 점이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아보지 못한 40, 50대 분들이 대부분이 혼자 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같이 온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뭔가를 할 때 혼자 결정을 해야 되고 혼자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일이 그들에게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주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니고 있던 교회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더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함께 해보자고 용기를 주었고 대현 씨는 성경 공부 모임에 유진범 목사께 함께 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육성 사업을 하려면 세 명이 필요한데 현재 이제 박수영 매니저랑 박대현 대표가 있다 보니까 한 명이 더 필요한데 와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뭔지 해서 사회적 기업을 찾아봤는데 교회가 세상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가치를 또다시 나누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생할 수 있게끔 또 노력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도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동참하면서 더 많이 알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정보 나눔 인터넷 봉사를 하고 있는 탈북 청년 박대현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